성경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거기까지 더 가고 싶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 속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을 동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소망했던 것. 여러분이 누구신지, 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오늘 지금 나의 삶을 명확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죠. 부득불 우리가 바라지 않고 또 원하지 않고 의도치 않았던 환경과 또 그 길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길로 형통해서 그냥 믿었다는 그 하나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오히려 늘 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증언되는 그 자리는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명명백백히 증언됐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너희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 인생 이제 신앙생활 몇십 년을 돌이키면 이제 곧 주님 앞에 가는 날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기도대로 들어주셨고 아무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또 한 사람 지지리도 기도대로 안 되고 참 힘들게 버겁게 지나왔으나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는 선명히 보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세상 앞에 증언하셨다. 여러분 어떤 고백이 더 믿음직스럽습니까? 둘 다. 둘 다. 둘 다 그렇게 살고 싶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환경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우리가 걸어야 할 각자의 인생, 그 각자의 몫이 있어요. 누구도 대신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걷는 길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의 나라의 길이에요. 각자의 삶이 다르고 책임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동일합니다. 내가 걸어야 하고 그 길에서 우리 각자 개인의 믿음이 요구돼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할 때에 구약에서 가장 강력하게 소개되는 이미지는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사건이죠. 대단히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출애굽에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출애굽을 앞두고 모세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건지 이 출애굽 스테이트먼트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러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네가 내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출애굽 스테이트먼트예요. 거기에 더해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임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도 동일해요. 친히 우리의 죄악된 더럽고 냄새나고 오염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이 성육신이고 그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죄 아래에서 건져내심이 출애굽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그게 바로 출애굽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악에서 나왔다라는 걸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라고 하는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그 백성들을 죄의 종되었고 노예되었던 그들을 조금씩 조금씩 빚어가시는 다듬어가시고 거룩하게 성결케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가시는 40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약속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대단히 우리의 신앙과 코리스판드 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출애굽 이미지, 특별히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광야 40년을 가지고 아주 비중 있게 다루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등장하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본문을 읽으셨는데 두 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은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아셨을 텐데 주보가 나가도 설교 제목엔 관심이 없으신 분은 모를 거예요. 절대 모를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한 점이 뭡니까? 29절에서 3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 광야 40년의 역사를 스킵해버립니다. 29절에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간 것까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야기 30절이 무슨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요단을 건너는 사건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광야 40년을 중요치 않다고 여겼다든지 그 역사를 모른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광야 40년에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스킵을 하는 거예요. 29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망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대요. 출애굽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을 추격해서 가장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고 바로 왕이 직접 출격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심히 떨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저 뒤에서 거대한 이집트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 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매장시키려고 이끌고 나왔느냐 라면서 모세에게 대단히 거칠게 항의하고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때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불었고 홍해 가운데를 가릅니다. 영화에서는 이렇게 불어서 벽을 한쪽을 세우고 이제 흐를 테니까 나머지는 마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던데 뭐 애니메이션이든 뭐든 성경은 정확하게 홍해 가운데를 갈았다고 말씀하세요. 홍해 가운데를 갈았고 그 갈은 다음에 양쪽으로 물벽이 형성된 거죠. 한쪽은 흘러내려간 게 아니고 양쪽으로 물벽이 있고 그 가운데 길을 바다 속 길이 뭐 평평한 대로였겠습니까? 바다 안에도 계곡이 있잖아요. 오르고 내리는 거친 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바람을 밤새 불어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지난 다음에 애굽 군대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뒤 그들을 추격해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이 다 건넌 다음에 모세가 손을 들어 다시 바다로 향했을 때 물이 막으면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물 기둥이 양 벽을 이루고 두려움에서 그 바다를 지나는 그 두려움, 물이 잠시라도 물벽이 허물어지면 다 수장될 수 있는 그 상황,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 아니면 살 수 없는 길이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애굽 군대 죽으니까 오직 그들에게는 그 길, 하나님이 내신 그 한 길, 거기밖에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 붙들고 간 거죠. 다 걷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그것을 두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음을 출애굽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광야로 진입하는 이 관문인 홍해를 지나는 사건을 믿음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 바다 물 가운데를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라고 대단히 파격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의 받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신앙이 시작된다. 이제 광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시작한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입니다. 광야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커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광야 40년을 스킵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기 바로 직전에 긴 설교를 하죠. 그 설교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대단히 파격적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건물을 세우고 십자가를 세워서 교회가 아니고 상징성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았는데 그게 광야 교회였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성도들이 광야 교회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년의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가 가득 쌓인 풍성한 보고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실패와 멸망의 자리로 삼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 시기인 이 40년을 침묵하면서 그들의 불신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무언으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상반되는 불신. 그리고 이 불순종의 역사가 그들의 광야를 생활의 죽음으로 마감하게 했고 바로 순종의 사람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역사로 뛰어넘어가 버립니다. 광야 40년은 스킵하죠.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까? 29절에서 30절로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갔겠지. 무슨 목사님은 여기서 이 사이에서 무슨 의미를 또 찾으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목적이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네가 모세입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은 시내산입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와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이들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도록 요청받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바로 이 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의 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분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친히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려고 내려오신 자리,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 광야인 것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도록.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동거하는 자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비록 거칠고 목마르고 뜨겁고 춥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광야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참된 신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배,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드려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담아야 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애굽에서 몸에 배었던 우상 숭배가 광야로 나온 홍해를 그렇게 건넜던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홍해 도하 이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거대한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고 자,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한 줄 아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받으러 갔을 때 그들은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로 광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던 그 순간을 가져와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멸망했다 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한다든지 그것을 기대어 산다든지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보내 이 부르신 거고 우리를 광야로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내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신 그 계명의 말씀을 이제 기준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대로 산다는 거죠. 구별되어 산다는 거예요. 진리가 구별하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목적하는 곳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진리를 붙들고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거룩하게 산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제사장이 거룩을 가장 구별하는 거죠. 거룩을 구별하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그것을 위해서 광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애굽 안에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겠다는 겁니다. 가나안은 뭐 여러분 애굽만 그 죄악되고 악한 곳이 아니라 가나안은 더 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으로 보내시지 않으셨나?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물론 우리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을 상징만 하지 천국에 가면 다시 우리가 가나안에 전투하듯이 하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거기까지 적용하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아, 저들은 거룩해. 뭔가 달라. 십계명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그 장면이 준엄하고 구별되고 거룩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명을 주겠다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다 한다. 너희 어떡할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서로 합의가 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 오를 때에 철저하게 그들은 이틀 동안 자기들의 옷을 더러운 옷을 빨고 성결을 유지하고 3일째 되던 날 구별해서 거룩한 시내산을 두고 경계를 칩니다. 거룩한 테두리를 치고 그 이상 못 넘어가도록 말씀을 받을 때 대단히 성결한 의식이 출애굽 이 시내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확인한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을 때에 우레와 번개가 치고 자욱한 언개가 그 산을 뒤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다듬어져가는 거룩해져가는 그 훈련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이 무엇인지 울타리를 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그래서 구별되어야 돼요. 사람들과 구별, 너희는 저주받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구별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세상 앞에 우리는 증언하는 거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아까 7절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8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거기에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민수기 25장에 가면 시띔이라는 곳에서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음행의 결과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바울은 2만 3천 명이라는 숫자적으로 약간은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거기에서 음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거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세상 죄 짓고 살라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부름을 받으신, 부르신 것이죠. 세 번째가 있다면 광야는 최종 종착점이 아닙니다. 광야는 반드시 그냥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과정의 자리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목적하는 그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이 버겁고 힘들어도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멸망하고 망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지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구원을 완성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를 보고 우리는 광야를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심은 그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 거기서 집짓고 영원히 살도록 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며 저 멀리 있는 가나안을 볼 수 있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 믿음을 갖게 하시는 자리. 그러니까 광야에 부르신 목적은 거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어떻게 지났냐면 그들은 거의 시종일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과 그다음에 시험과 이것들로 채웁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채웠던 시간은 바로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매번 등장하는 레파토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애굽에서 몸은 고됐지만 그래도 고깃가마 곁에서 냄새도 맡고 그래도 우리에게 따뜻한 곳도 있었고 그곳에서 죽었더라면, 그래 아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우리를 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신다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한 그 보고 내용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여기서 차라리 죽이지 왜 가나안에 들여보내서 죽이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결국 불평하고 원망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계속해서 바울이 세 번째로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채웠던 시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실패하고 그들의 거룩성도 실패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걸어야 할 그 길을 불평과 원망과 허무함과 공허함으로밖에 채우지 못했던 40년. 이 40년이죠. 말씀 한 구절 찾습니다. 신명기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빚으시는 그 자리입니다. 40년은 바로 거기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은 여러분의 그 모난 성품들,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는 그 모난 성품들, 티격태격되는 그 성품들을 다듬으시고 여러분이 죄악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 지난 날을 동경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 그 자아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는 자리, 그게 바로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간이 바로 그 일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추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그 훈련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저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훈련하셨습니다. 배고프게도 하셨고 춥게도 하셨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 내어 놓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고백하시듯 그들을 그렇게 멸망에 두지 않고 독수리의 등에 업어 나르듯 그들을 해지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으로 거절합니다. 그렇게 거절하면 그 거절한 불순종의 마음을 그대로 둔 채 가나안으로 갈 수 없어서 결국 그들은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오직 태어난 자들만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며 신뢰와 순종으로 약속을 바라보고 걷게 걸어야 하는 그 광야길을, 그 광야 교회의 삶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고귀한 광야 40년을 아무런 의미를 담지 못한 공허한 시간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공허한 시간, 무의미한 시간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논하면서 바로 그 40년에서는 도무지 어느 한 컷, 어느 한 순간, 홍해를 지나 광야 들어간 그 순간부터 광야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라는 것을 눈 씻고 찾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29절과 30절 그 행간에 숨겨둔 메시지, 아무런 의미를 찾아볼 수 없었던 40년의 광야 불순종, 불신앙, 무의미한, 그거밖에 찾을 수 없는 그 광야 40년, 너희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실패하지 말아라. 가장 위대하고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필요했던 역사적인 그 40년을 너희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라. 바로 믿음 있는 자로 채워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훈련의 목적대로 우리가 성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살아드리는 헌신과 순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라면서 믿음으로 순종해 결코 이 두 행간 사이에 숨어 들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29절 다음에 여러분의 30절로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행간 사이에 사라져버렸던 이스라엘의 40년처럼 여러분의 허락된 광야 교회 시간을 무의미와 낭비와 허무로 채우실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29절 다음에 30절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광야 교회 인생길은 하나님만을 예배했고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쳤으며 그 길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내가 이 광야길을 마감한다. 이렇게 여러분 장차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거칠고 뜨겁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춥고 두려운 광야길로 내모신 것은 거기서 우리를 죽이기 위함도 아니고 거기서 비참하게 멸망하게 하심도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 기대지 않아도 살 수 있는지,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죽으면 끝이다고 그렇게 살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그 소망을 훨씬 뛰어넘어 죽음 넘어 영원한 소망, 영생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광야 40년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과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신앙의 성숙, 그러므로 영광이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의미하게 낭비하며 전혀 히브리서 기자가 찾아볼 수 없었던,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던 불순종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